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 말씀을 해석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말씀의 뜻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과도 같고 시편의 결론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증거하는데 좀 본문을 읽어봅시다. 1절 2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라는 말은 흔히 조언, 우리가 누구한테 조언을 해준다 그러죠. 조언을 좋지, 조언대로 행치, 조언을 행치 아니하며, 그런 뜻입니다. 조언을 좋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우선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악인의 조언을 행치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악인과 여기에 죄인과 오만한 자는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죄인은 악하고 오만합니다. 교만하죠. 교만하니까 죄를 짓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또 꾀, 조언은 생각을 가르치고 길은 행위를 가르치고 자리는 교제를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과 어울리면 악의 영향과 본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 성도는 악인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의 교제, 악인들의 생각, 조언, 악인들의 조언, 또 악인들의 행위, 악인들과의 교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옳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본받고 할 것이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함을 배우고 본받게 되니까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을 멀리하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사귀지 않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르치며 또 넓게는 구약 성경을 성경 전체를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도 구약 성경 전체도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세 가지.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우치시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구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이 곧 구약 성경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롭고 선한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옳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의롭고 선한 삶을 교훈하시는 뜻이죠. 죄를 깨우쳐 주시고 구주 예수님을 알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의롭고 선한 삶을 교훈해 주는 그것이 성경의 요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오늘 복된 자라고 말씀한 이런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그리고 의롭고 선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 뜻을 항상 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밥 세 끼를 늘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러죠. 소식을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건강하듯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경건의 시간, 그렇죠? 젊은이들은 큐티라고 말하죠. 조용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의 24시간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좋겠죠. 가장 좋은 시간을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 소원을 갖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3절 보십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본문은 복된 자, 즉 악인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들 중에 매우 복된 나무입니다. 나무에게 필수적인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로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또 그 말씀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활동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나무는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무로서 재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많이 열어야 하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우리가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와 같다고 비유하시면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열매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정결케 하시고 좋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 교훈을 하신 말씀이 1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열매는 성도들의 좋은 인격과 선한 행실을 가르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 뿐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때때로 가뭄이 있지요. 땅이 가물면 나무 잎사귀가 마르게 되고 심하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이 나무는 진짜 복된 매우 복된 나무이기 때문에 물 부족이 없고 시드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의 시냇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구하는 성도는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결코 영적, 육적 쇠약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없고 육적으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궁핍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에게 몸의 쇠약함도 없을 것입니다. 잠시 있더라도 곧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부자는 안 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의식주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하고, 또 잠언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겠다,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건한 사람이 계획하고 행하는 일은 여기에 보면 다 형통할 것이다. 그 행사가, 행사는 행하는 일들이죠. 그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이미 교훈된 바입니다. 율법에 교훈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이하를 읽어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면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 속에는 물론 영적인 것도 다 들어있고 육적인 것도 들어있습니다. 부모가 바로 잘하면 자녀들이 믿음생활 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연히 그 자녀들의 육신적인 삶, 건강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도 안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는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형통한다, 경건한 사람이 이런 지금 복된 사람, 악을 멀리하고 악인들과 악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중심으로 믿고 실천하는 자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죄 짓는 이를 두려워한 요셉,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게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범사에 형통했다, 옥에 갇혔어도 거기에서도 형통했고 또 요셉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 또 옥살이 할 때에도,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요셉의 삶이 복되고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하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그 모든 책임을 다할 때 형통케 하셨고, 그것을 그 주인도 관찰했다.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아, 저 요셉을한테 다 맡겨놓으니까 일을 잘 하는구나. 그리고 요셉이 맡고 있는 동안은 그 일이 잘 되니 내가 근심 걱정할 것이 없이 형통하구나. 그렇게 보았다는, 관찰했다고. 또 39장 23절에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전옥, 예, 감옥의 그런 우두머리죠. 오늘날 말은 교도소장입니다. 교도소의 우두머리인 교도소장이, 예, 그래 요셉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요셉이 감옥에 죄 지은 것이 없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있죠. 그래도 요셉이 거기에서도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열심히 행하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또 책임을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무엇이든지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그가 관찰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23절에, 창세기 39장 23절에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와 연합하여 그의 계명을 지킨 히스기야, 구약의 유다 왕 중에 경건한 왕, 대표적인 왕인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에 보면 곧 저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죠. 믿음과 순종의 생활이에요. 늘 경건한 생활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해서 그와 연합한 자와 같이 늘 그의 손에 성경책이 있고 늘 그의 앞에는 성경책이 펼쳐 있고 늘 그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했습니다. 그와 연합하여 그의 계명을 잘 지킨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돼 있고 성경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형통 안 하면 누가 형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믿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과 기도로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힘쓰고 그것이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다 믿고 실천하려고 해서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한 거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함이 없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삶이 된다. 오늘 여기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절 넘어가 봅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본문은 악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불경건하고 악한 자, 그게 악인이죠. 악한 자가 복된 자와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복된 자는 지금 이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좇아 과실 열매를 맺고 또 메마르지 않고 그렇게 되지만은 또 모든 행사가 형통하지만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다르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경 읽을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인 줄도 모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모르는 그게 악인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이런 악인들은 복된 자와 전혀 다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선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가뭄을 타고 범사에 형통하지도 못하다. 저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반대지. 그렇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본문은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겨는 가벼우니까 얼마나 잘 날려가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을. 이 바람은 이 세상의 풍조도 물론 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환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유행 따라가고 풍조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가치관, 그런 생각을 따라, 견해를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겠죠.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에 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딱 가지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중심이 든 것이 없는 사람은 풍조 따라 움직이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것이고, 특히 환난의 때에 매우 당황할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경건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왜 왔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어려울 때는 방석 가지고 방에 들어가 문을 걸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조용히 책상에 앞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일까 성경을 뒤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죠. 마음이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도 요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평소 실력으로, 믿음은 평소 실력이니까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까, 평소 실력이라는 게 없으니까 악인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당황하고 방황하고 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풍조와 환난 앞에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이 세상에는 환난의 바람이 있다, 회리바람 같은 고난의 바람이 불 때가 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바람이 부니까 악인은 있든 대단하게 하던 악인이 회리바람이 지나가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은 어디 잠적을 해버렸는지, 아니면은 다 망해버려가지고 코가 빠져가지고 그냥 어디 방에 꼭 박혀 있는지 몰라도, 악인은 아예 죽어서 없어져 버렸는지, 악인은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다릅니다. 회리바람이 불어보면 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보면, 무서운 전염병이 한번 돌아보고, 또 무서운 경제공황이 한번 지나가 보고, 그렇게 해보면 그것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판명될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는 자는 환난이 닥쳐와도 환난 때문에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조금 마음이 약해질 수는 있어도 곧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조금 약해지는 듯 할 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석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펴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너무 걱정하느냐, 내가 죽었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 잊어버렸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게 얼음 만져주시고 힘내거라. 곧 마음의 평정을 얻고 다시 방문을 열고 나와서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겠지. 본문은 또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평안한 때는 악인과 의인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오히려 악인들도 잘 나가네, 악하게 저 사람 저렇게 말도 악하게 하고 행동도 악하게 하는데도 돈도 잘 벌어지고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잘 자녀도 뭐 번창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 평안할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시면 악인들에게 손을 쓰시면 하나님의 손이 악인에게 임하면 그러면 악인은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심판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의인들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의인은 일곱 번도 넘어질 수 있는 거면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일어나는 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의인인데 그러나 거기 보면 악인들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활개치고 뭐 대단하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날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에 손을 드시면 그 환난이 한번 닥치니까 엎어져 버리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엎드러지느니라. 그것이 악인이다. 그렇게 잠언 24장 16절은 말씀했죠. 보문은 또 악인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죽음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영생을 가진 의인들의 회중인 참교회에 들 수 없지요. 물론 몸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의인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참된 교회에 말입니다. 우리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참교회는 중생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진짜 교회잖아요.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죽은 영이 살아난 중생한 자들 그것은 무형교회 사실은요.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상교회 모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100% 다 그런 무형교회 교인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가룟유다가 있었듯이 예 가라지가 있고 쓴 뿌리가 있고 또 죽정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형교회 속에는 지상교회 속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교회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교회는 뭐 엄청 그런 게 많아서 예수님 당시에 바로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신약교회도 마찬가지 2000년 기에 교회 역사 속에 중세 천년의 천주교회의 외도는 너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외형적인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드러난 외적인 교회일 뿐이고 진정한 교회 무형교회라고 말하는 참 중생한 자들의 회인 참교회는 그 안에 진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내 마음대로 그걸 구분해서 당신은 가짜 교인이고 나는 진짜 교인이고 그렇게 할 수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때에는 권증을 하죠. 교회에서 저 사람 이단이다 그러면 권증을 해야 되고 또 윤리적인 죄를 명백히 지었다 그러면 권증해야 되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하지 주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비유에 가라지와 곡식 비유에서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날까지 내버려 두면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갈라낸다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이 지상교회의 유형교회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완전 정화되지 않는다. 완전 정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 속에는 위선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교회처럼 들어오기 쉬운 데가 어디 있어요. 가만히 돌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주여 하고 늘 잘 믿는 것처럼 하면은 이단이라도 저 진짠가 보다. 참 저렇게 믿음이 독실할 수가 없다. 11번 예배 다 드린다.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착각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래 장로 투표하면 장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이는 것은 그렇게 과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고 속이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교회에서는 그거를 참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아시죠. 가룟유다를 주님이 열두 제자 중에 세우신 것도 아마 그런 걸 보이시는 것도 있죠. 주님이 아실 터인데도 가룟유다를 열두 제자 중에 세워놓지만은 그 하나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요. 도적이요, 거짓말쟁이요, 탐욕을 돈에 욕심이 있는 자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지상교회 속에는. 네, 그래서 천국의 의인의 회중에 참 들지, 참 교회의 회원이 아니다. 악인은 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 장차 영광의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것이 진정한 중생한 자, 그 자들이 천국 백성이고 무형교회의 참 회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교인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한 듯 요대아라는 야다라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나,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혹은 알고 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할 것임이로다. 대저라는 말, 이는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임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길은 행위와 삶을 가르치죠. 의인의 생활은 불경건과 악을 버리고 그것들을 미워하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자를 멀리하고, 아까 죄인을 멀리하고 악인들을 멀리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까? 의인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이런 의인들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인들과의 교제도 조심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의인들의 길을 알고 계신다. 의인들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 그는 의인의 행위와 삶을 처음부터 아시고 또 그의 마음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 높이 계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우리의 마음도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청하고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꼭 붙들려고 하는지, 아니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하늘 높이 계시지만은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앉아 있는지,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물론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우리는 우리가 좀 보는 정도에 드러난 것만 조금 알지 깊은 것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너는 의인이구나, 혹은 너는 악한 자, 위선자가 아니냐, 예배당 가서는 믿는 척하고 앉았는데 실제로 아니지 않느냐,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분간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인정하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악인의 생각, 생활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뜻을 거슬러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죠. 그게 무신론자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유행과 여론과 풍습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은 부와 재물은 허무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기도 하고, 잠언 23장 5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죠. 독수리같이 재물이 날아가 버린, 와, 가버렸네. 내 재물이 이렇게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다니.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남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그렇죠. 내가 창고 크게 짓고 쌓아놓은 그 재물이 내 영혼이 죽으면 누것이 되지.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것 아니죠. 죽고 나면 남의 것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재물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죽어서 그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악한 일을 행하고 죽은 자는 마지막 날 심판의 부활로 부활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악인의 심판, 죽은 자도 심판받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주님.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인가요? 예, 디모데 후서 4장 1절인가요? 예, 악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도 바다가 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무덤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공동묘지가 다 갈라져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죄인도 부활합니까?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의인도 물론 부활하는 영광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을 하는 영생의 부활을 하는 자들도 있고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흰 보좌 심판의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악인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올 것이며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의 길은 확실히 다르다. 의인과 악인은 확실히 다르다. 그 둘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목표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그 결말이 그들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의인이 가는 목적지와 악인이 가는 목적지가 다른 시편 1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복 있는 자는 악한 자를 멀리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교훈이 되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 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그것은 악을 멀리하고 악인들과도 교제를 좀 멀리하고 악인들과 친근히 교제하면 악에 물든다, 물든다. 믿음 없는 자들과 친근히 하면 물든다. 그들은 조금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데 내가 친근히 하는 목적으로 의미 있게 접촉은 할 수 있지만은 그들과 믿음 없는 대화를 오래 하면은 다 그건 헛된 대화고 그것이 내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 된다. 악한 자를 멀리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교훈대로 살기를 힘써야겠구나. 그것이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죠. 친구 조심해라. 예,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 유유상종이라. 예, 그 친구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다. 예, 우리가 경건한 자들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과 친구되면 좋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런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을 따라 좋은 열매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멀리하고 악인들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고 실천하는 이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되다. 그래서 열매도 좋은 열매도 많이 맺고 또 환난에 그런 가뭄이 들어도 메마르지 않고 죽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죠.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자 듣지 아니하였도다 같이는 좋지 않은 슬픈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진리가 좋은데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평안이 강과 같았겠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평안이 얼마나 좋은데, 샬롬이라는 거지. 평안이,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환경적인, 가정적인 평안을 다 포함하는 날이 평안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에 안녕이라는 단어. 안녕하십니까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안녕하기를 원하는데, 그 안녕은 어디서 온다고요? 만일 들었다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했더라면. 이 말씀이니까. 시편 119편 165절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법이 성경이죠,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이로구나. 형통의 복이로구나. 큰 평안이 있는 복이로구나. 하나님의 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 안정, 영육의 복을 다 포함하는 평안입니다. 셋째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알고 계신다. 의인의 길을 다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 악인의 길도 물론 아시죠. 그러니까 멸망, 너는 악하구나, 너의 결말은 멸망이다. 그러나 의인의 길도 아십니다. 사람은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살면 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심판날을 말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아니 목사들이로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와, 은사주의 목사네요. 요새 신사도주의 한다고 야타면은, 예, 막 쓰러지기도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아라 막 그렇게, 예, 귀신 쫓아내는 김기동 목사 같은 축귀하는 귀신 쫓아내는 목사들도, 예, 많고 그런 시대인데, 예,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와, 기적 행하는 은사주의가 많네요. 이런 신비주의 은사주의 목사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선지자 노릇은 목사 노릇이죠,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으니. 원문에 못하였으니, 과거형으로 못했다. 너는 나랑 옛날부터 상관없었어. 내가 너를 뭘, 에? 알지, 아는 자가, 내가 인정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알지 못하였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의 특징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의 특징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바로 알고 성경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위선자, 거짓말장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행치 않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단이고 거의 거짓된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딱 구분해 버리셨네요.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도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을 상속하라, 그렇게 말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비유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이죠, 지옥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의 지옥의 교리는 두려운 교리지만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것은,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친히 하신 교리다. 그것은 아무도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성경에 가르친 교훈대로, 가진 증거대로 믿는 자들은 그 교리를 믿어야 된다. 그 교리를 의심 없이 믿어야 되고 그것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주께서 명확히 구분한다.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여서 천국으로. 악인의 길은 이 악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지옥으로 던지움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구분한다고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인용한 41절과 그리고 마지막절에도 영벌이라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의 교훈대로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나누었습니다. 종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깨닫고 아멘으로 받고 정말 주님 악한 자들 되지 않고 복된 자들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모두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알고 있었다 옛날부터 알고 있고 지금도 또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마 약속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주 앞에서 주님이여 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복된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형통한 삶을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